설교를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농축된 그런 새로운 형태로 예술적으로 승화한 그런 그 아주 좋은 동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섀도우 퍼포먼스인데요. 우리 이제 그림자 연극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헝가리 사람들입니다. 이 리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리더가 이 어머니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는 그것을 이제 그림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함께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저런 아들 둔 어머니는 하늘에서도 행복하시겠죠? 저는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가지면서 삶의 계절을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참 쓰리고 아프고 그리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싫은 것들도 정말 주님께서 강렬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면 그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그 비결은 정말 근원적인 감사에 있습니다. 내가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꿈을 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꿈을 꾼다라는 말은 우리 소원을 빌고 위시를 가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어떤 미래의 계획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다라고 할 때, 내가 그 꿈을 꾼다라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맛이 보아지고 경험이 되어서 이제 장차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정말 굉장한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는 것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궁극적인 지점에 완성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근거한 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내 인생의 꿈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공유하고 꾸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 스크린은 영어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좀 영어가 좀 잘 서툴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정말 너무나 의젓해진 것 같아요. 너무 기쁘네요. 첫 번째, 우리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의 자리가 잿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오색찬란한 무지개 빛이라면 그것은 내게 다시 무지개 빛으로 보여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생명을 어느 상황에서도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어느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알게끔 하는데 우리에게 참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오해 때문입니다. 무슨 오해냐 하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찌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다, 생명을 부요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넘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꼭 사라져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너무 붙들려 있는 나머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다시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재해석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딛고 넘어선다라는 말씀은 자,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자체는 만나보신 분들은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 만났는데도 아직도 난 여전히 내 문제에 붙들려 있고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옳은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의 풍성함이 내게 그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확신될 때는 그것이 상당한 내 삶의 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운 없고 늘어져 있고 다소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우리의 무릎을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앓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의 그 문제를 두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소중한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 그 아이만의 유일하고도 소중한 가치가 있고 또 나는 나대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 소중한 가치들은 동등하다.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음의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그 가치관이 내가 보는 눈이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어도 아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하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갖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 엄마에게는 정말 영혼의 주름살이 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활짝 밝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장애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장애에 대한 의식, 잘못된 의식을 딛고 일어선 것이죠. 인간의 소중한 가치, 자기 아이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 또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랑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은 굉장히 축복의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엄마는 여기서 생명의 가치, 생명의 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땅, 말하자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은 뭐 그 땅 자체도 중요하죠. 땅 자체도 중요한데 그 땅 위에서의 삶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할 그 삶이 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이 땅이라는 가치는 구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우리가 오늘날 땅을 사들여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입증되고 그리고 무언가 보장받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정착하고 살게 된 땅, 즉 자신들의 삶의 자리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1986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그 체르노빌 디자스터, 혹시 어른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체르노빌이라는 그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아주 막대한 방사선 물질들이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엄청난 영역을 오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고의 그 등급이 레벨 7, 말하자면은 세계 유례 없는 가장 높은 등급이 레벨 7인데 이제 3년 전인가요? 그때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그것이 바로 레벨 7으로 또 기록이 되었죠. 이 체르노빌에서 폭파되어서 그 방사선이 누출된 그것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오늘날에도 그 원자폭탄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누출되었던 방사선보다도 400배가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동원하고 또 민간 병력들을 동원해서 모두 다 그 주민들을 이제 이베큐에이션 이제 대피를 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순순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200명 정도가 그 대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이 땅에서 살겠다. 내 땅이다.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비참하게 사느니 나는 내 땅에서 떳떳하게 살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자기 주장이 센한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동적으로 폐쇄가 된 것이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100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25년쯤 지난 뒤에 그곳을 아무도 찾아가고 싶지 않죠. 거기를 누가 찾아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25주년 기념 무슨 뭐 이제 탐사 또는 연구 이런 이제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에는 무슨 변화가 있을까? 또는 방사선은 얼마나 많이 없어졌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관심사지 않습니까? 헐리 모리스라는 이제 기자가 그 중심부까지 그때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빨리 취재만 하고 나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있던 그곳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그때 대피를 거부했던 2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한 70에서 80대는 주로 다 여자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피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10년이 더 길었고,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양호했고, 놀랍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피한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우울증, 불안증, 그 충격이 크니까 그 불안증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별로 충격 없어도 가장 많이 소모되는 약 중에 하나가 불안증 약이잖아요. 조 집사님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에도 그 불안증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불안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릭은 뭐 물론 없고요. 새벽에 물을 떠와서 그날 먹을 양식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살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최만현 집사님 가정은 어디를 지금 떠나시겠다고 하는 건지. 저기 이 땅은 폴루션 오염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데도 떠나시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이해하다가도 못할 노릇이네요.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살 땅이다. 여기에 이 땅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묻혔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겪어오면서 아이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자기 자식. 내 자식 여기 묻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고 나는 다른 데 가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누추하게 그래서 뭐 그냥 빼곡하게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에 그런 데 내가 한칸한 칸씩 차지하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을 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때난 가장 의미 있다. 난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나는 그런 행복을 나는 맛보면서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막 강제로 끌어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이고 가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대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외적 환경 문제가 그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면서도 본인들이 더 추구하는 것은 삶의 가치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바꾸면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고 내가 살아야 할 땅이고 난 이 땅에서 살 때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또 반대쪽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 집사님 가정은 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여기 있습니다.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라는 유명한 배를 기억하시죠? 영국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으로 향했던 102명의 그 승객들과 또 선원이 한 25명, 3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9월 16일 날, 그러니까 초가을이었겠죠. 초가을에 이제 신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이제 항로를 택하고 떠났습니다. 사실은 뉴욕 허드슨강 쪽에 도착하게끔 이제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뭐 어떤 뭐 풍파도 닥치고 해서 예정보다도 훨씬 늦게 또 항로도 이탈하게 되어서 그 보스턴 지역의 프로빈스라는 그 타운에 케이프 코드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생긴 그 케이프 코드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겨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102명 중에 너무나도 추위가 극심하고 괴혈병, 이제 한번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는 병이 있죠. 그 괴혈병으로 인해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지금 100명이 있다면 반이 죽은 거예요. 그해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다르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였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옥수수를 한 알씩 나눠 먹었다라는, 몇 알씩 나눠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1621년 그 다음 해 4월에, 그러니까 12월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4월이니까 5개월 뒤쯤에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배에 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도 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동료가 그 옆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땅이다. 그것을 확신했고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남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옥수수 재배하는 법 배워가지고 이제 그날 그 해에 이제 옥수수를 잘 이제 재배해서 이제 수확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그 야생 칠면조들 잡았겠죠. 그래서 칠면조와 옥수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을 감사하니까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벌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신 것,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이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미국 건국의 기초 이념의 바로 그 핵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내가 살아야 할 땅이다. 물론 변질되는 역사 가운데 또 그 인디언들을 배신하고 죽이는 역사가, 처참한 역사가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초기의 사람들은 인디언과 얼마나 화목하고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내 자유의 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할 땅이 여기라는 사실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확신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죠. 우리의 입장에서도 보시면 이민 온 우리들, 또 유학 온 우리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간에 살아야 할 땅이라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아유 잠깐 때우고 내가 가는 삶이면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다음 그 단계, 다음에 뭔가 더 잘 돼 있을 단계를 너무나 내다보고 그것을 동경한 나머지 현재의 삶은, 현재의 이 땅은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채워지고 때워지고 하면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하루를 살더라도 게인스빌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서 살아야 할 땅이다.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이 어떤 축복과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땅인지를 나는 알고 싶다. 바로 그것에 대한 천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땅 위에서의 삶입니다. 제가 초대에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 백성들에게도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에게도 그 물리적인 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 위에서의 삶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바꾸어 보면 그들의 인생을 유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이 아니라 인생이란 말로 바꾸어도 너무나 적절하고 좋은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인생이 중요합니다. 모든 조건은 우리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다른 조건이라 할지라도 내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내 차원에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또 공동체가 중요하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삶이 또 중요한 것이죠. 정치적인 삶, 경제적인 삶, 문화적인 삶, 이러한 삶에 대한 퀄리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나 다른 나라나 우리가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나라를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과 자기 공동체와 자기 사회, 자기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도 더욱이 없습니다. 비난과 비판의 화살은 고부라져 있어서 부메랑처럼 항상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하고 또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험담하면은 굉장히 쾌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비판하면 그렇잖아요. 그 똑똑함이 엄청 잘못된 똑똑함이죠.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똑똑함, 그 똑똑함은 필요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될 것은 분석하고 뭐하고 뭐해서 이건 잘못됐다, 고치자, 뭐 이런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늘어지고 그리고 자꾸 퍼뜨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공동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조건에서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 때문에 참 못 살겠고 뭐 때문에 난 안 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실패감이나 비하감으로 이미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감을 느끼고 비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실패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는 이 아멘에 모두 다 같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패감과 비하감에 눌리느냐? 비교하고 비하하고 그것 때문이죠.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내적 장애물 때문에.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내적 장애물 때문에. 어긋난 가치관,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에 물들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교류가 멈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이 진정으로 부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연한 그런 내적인 압박과 서름과 한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부요한 생명의 교류는 차단되고 말아버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풍부하게 가지고 하면 편해지긴 합니다. 우리 삶이 편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욕망 위에 욕망, 욕망 위에 또 욕망에 부풀려 가다가 결국은 욕망 속에 함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 그것이 풍성해지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한 그런 세속적인 물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적 장애물, 제가 말씀드린 비하감, 실패감, 뭐 이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내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은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만 돌아보아도 나는 아, 가치 있는 인생을 부여받았구나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쳐버리죠,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씨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에게 정말 아기가 없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다림 끝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아기가 없을 땐 몰라도 아기가 생겨나면, 그러면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 아기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 너무나도 100번 수긍하시겠죠. 자, 그 아이가 뭐 병을 앓고 있다라든지 어떤 친구들과의 위험한 어떤 상황에 빠졌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자,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은 뭐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도 극복하고 네가 나중에 결국 출세해야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만 있어다오잖아요. 사람만 있어다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게 그토록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그 아이는 자기의 소중함을 잘 캐치하지 못하죠. 부모는 그렇지만 캐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리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감사의 기초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구름에 떠있는 감사, 그냥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주변을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왜냐하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확신 있는 감사를 그렇게 많이 드려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내 존재에 대한, 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지점에서도 하나님과 분명히 1대1로 대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 땅에서 누리기에 너무나도 내가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삶의 부요함으로, 진정한 부요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우리 삶에 관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한 것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살아낼 진정한 힘이 사실은 없다고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 속에서 내가 교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은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분출할 때는 항상 기쁨과 감사를 동반합니다.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거기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 하나만 가지고 싸우면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교류를 가지고 하나님과 풍성한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때, 아, 이거 내가 욕망을 가졌던 거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그러고선 그 욕망을 향한 내 몸짓을 멈추게 됩니다. 성공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 우리 많죠. 또 내적 범죄에 대한 욕망 많죠. 내적 범죄가 뭡니까?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욕망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길은 생명이 부요해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2014년 감사절을 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삶의 근거지인 바로 이 게인스빌 땅,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보고 재해석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정말 부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의 반응으로서 이 감사가 정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지금 대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이 생명의 삶, 또 사역으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실패감을 느끼는 것은 정말 내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오해를 벗어버리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류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교통이 풍성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가 정말 더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히 교류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4년 감사절을 맞아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감사가 무엇이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참 막혀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오해를 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많은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또 그것과 직접 대면해서 싸울 수 없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감사, 내 존재에 대한 감사, 또 이 땅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함께 솟아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개인스빌 한인 공동체가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감사에 대한 생각과 또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